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3일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 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독자 제재의 재연장 조치도 안보리 결의와 이행을 담보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재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 진전 시 제재 단축이나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하며 대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의 기항 전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독자 제재를 거듭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에 대한 부당 보조금 지급에 대응해 유럽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에서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미국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세계무역기구의 판단에 따라 미국은 EU 제품 110억 달러어치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WTO가 미국의 최종 피해액을 확정하는 즉시 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미국은 이로 인한 피해 규모를 11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지만 EU 측은 피해액 산정이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 피해액은 이번 여름 확정될 예정이며 미국은 이후 구체적인 관세 규모와 대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무역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자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혁명수비대는 이란 국민과 이슬람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했다며 이들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는 미국이 혁명수비대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고위관리도 이날 미국은 이란의 한계선 중 하나를 넘었다며 미국의 전략적 정치적 실수에 단호하고 명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국제 테러리스트 활동을 지휘하고 실행하는 이란 정부의 주요 수단이라며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30년 독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수단 수도 하트룸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 경찰과 충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사협회 등 수단 시민단체는 오늘 폭력 사태로 적어도 2명이 추가로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가 군과 정보당국 청사 주변 도로를 사흘째 점거 중인 가운데 경찰은 최루탄과 실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군 본부에도 몰려가 반정부 시위에 군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빵값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바시르 정권 퇴진 요구로 번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오선 여부를 결정지을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밤 10시에 끝나며 공식 개표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4년의 이스라엘 의회 의원 120명을 선출합니다. 집권 여당인 리쿠르당이 승리할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5선을 확정지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부패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선거에서 중도 성향 후보인 베니 간츠 전 참모총장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미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인 리처드 15구 판사는 어제 판결문에서 미 이민 국적법 등에는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은 오는 12일부터 미 전역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올 북핵 해법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비핵화 조치 없이 먼저 제재 해제 요구를 검토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lways been part of a comprehensive integrated strategy using all the instruments.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을 밝히고 있지만 미북 협상이 당장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It's going to be difficult for the reasons that we talked about earlier. There's such a gap between the two.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영내 국가들과 연합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범죄 처벌에 긴밀하게 협조하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합체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도태평양 국가 사이버리그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사이버안보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이 8일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가드너 의원이 지난 3일 재상정한 인도태평양 국가 사이버리그 설립 촉구 결의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안과 결의안은 국제연합체 설립이 필요한 이유로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지속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미 국가정보국장이 발표한 2018년 전 세계 위협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사이버 범죄 증가에 기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DNI는 보고서에서 제재를 심하게 받고 있는 북한은 자금 창출과 한국, 미국에 대한 정보 수집 또는 공격을 위해 사이버 작전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클립스로 불리는 사이버 대응 연합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합니다. 회원국들은 정보 공유 분석 센터 창설, 신생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협의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안은 또 회원국들이 사이버 절도에 적어도 형사적 처벌을 가하고 사이버 절도범을 관할국에 넘기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의회와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국으로는 주로 러시아, 중국, 이란이 거론됐지만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등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북한이 배후로 지목되면서 북한도 이들 나라와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으로 북한 정권과 연관된 해커들이 미국과 유럽 회사들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는 사이버 보안 업체 메카피의 연구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드너 의원과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이번 공격에 연루된 자를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행정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하원 외교위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접시하며 국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제 사이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이버 외교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올 북핵 해법이 어떤 것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를 먼저 검토해서는 안 된다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협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제재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 고위 관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햇볕 정책 등 대화와 외교 노력에 집중했을 때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 왔다면서 강력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always been part of a comprehensive integrated strategy using all the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제재와 대화 병행은 국력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미국의 종합적 전략이며 이들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협정도 군사훈련 중단도 아닌 오직 제재 해제만 요구했다면서 북한의 대화 목적은 처음부터 정권 돈벌이 수단의 회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 논의보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제재 완화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강산 and Kaesong are cash cows for the regime. Whether that money goes directly to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r just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하고 이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로 가는지 현금으로 대체되는지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y are not economic development that helps the national economy. They provide funds directly to the Kim family.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북한 경제를 돕는 경제 발전 수단이 아니라 김 씨 정권 궁정에 직접 돈을 공급하는 돈줄일 뿐이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대북 제재 완화를 끌어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다른 누구도 아닌 김 위원장의 변화만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제재로부터 해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s at this stage are actually the ones that are going to have to be moving forward in our direction.
지금은 북한이 미국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차례이며 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접근법을 완화하려 시도한다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한층 냉랭해졌다면서 현재의 북한 태도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풀어주려고 해도 유엔 안보리와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미북 협상이 당장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에반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북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양측 모두 양보를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이 현재 충분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는데요. 리비어 전 부차관보를 심현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에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입니다. 지금 두 정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가장 궁금한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Well, my own sense is that both leaders came to that summit.
저는 두 정상 모두를 상대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노이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협상 능력,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 자신만의 독특한 외교 방식으로 김 위원장과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김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노이에서 두 정상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결국 서로 오판을 한 거죠. 따라서 양측 모두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실패를 바탕으로 각자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빅딜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었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여전히 빅딜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가요?
I think you need to distinguish between what President Trump wants and what others in his administration.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내 다른 관리들과의 바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노딜을 선택한 것은 먼저 북한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의 모든 참모가 이를 수용하지 말 것을 조언했던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참모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어떤 합의나 타협을 북한과 할 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가 중국 기업에 단행한 추가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재 문제 등을 놓고 대통령과 참모들 간 긴장과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국 정부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미국 측이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t seems to me that the U.S. has already considered that. And so, you know, I think the president will show.
저는 미국 정부가 이미 그런 접근을 고려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집중했다면 북한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즉, 빅딜이든 단계적 접근이든 살라미 방식이든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미 정부 관리들은 이미 이 점을 인식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경청하는 것 이상의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어떤 형태의 부분적 합의도 결국 살라미 전술로 바꾸려 할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최근 미북 정상이 몇 달 안에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It's going to be difficult for the reasons that we talked about earlier. There's such a gap between the two sides. But I think
앞서 말했듯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두 정상 모두 현재 외교의 창을 열어두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 이 문이 닫히거나 무너지면 강력한 수사와 물리적 대치 상황까지 언급됐던 2017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양측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폼페오 장관도 이런 측면에서 외교관으로서 그저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외교관으로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미북 사이의 협상이 재개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I think what matters the most is that one side or the other or both have to indicate a willingness.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쪽이든 다시 만날 의지를 표명하며 여러 옵션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유연성의 여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당장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패하지도 않았습니다. 미한 연합훈련도 축소나 유예됐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도 받았고 최근 미한 동맹의 이상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의 구멍이 드러났고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 김 위원장에겐 나쁠 게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딜을 선택함으로써 결단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을 놀래겠습니다. 또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상태고요. 즉 양측 모두 당장 양보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통령의 참모라면 압박을 더욱 강화해 북한의 양보를 끌어내라고 조언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아직 최대 압박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나 태양절을 맞아 대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Well, I think for domestic reasons, the North Korean leader is going to have to show that he is tough and determined.
김 위원장은 일단 국내 정치를 고려해 강경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의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제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미사일 발사나 폐쇄한 것으로 알려진 시설에 대한 복구 등과 같은 어떤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할지입니다.
톱다운 대북 협상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I suspect it will, mainly because Kim Jong-un remains convinced that he can convince.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딜 메이커로서 자신의 협상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톱다운 방식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북한의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대북 협상, 북한 외무성의 성명, 매체 보도 등을 통해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할 일은 북한이 다른 대답을 내놓도록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가장 많이 접촉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 모두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여전히 믿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re was also a fascinating comment just before the summit by Andrew Kim, in which he said it was his belief that the North Korea.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도 김 위원장과 시간을 보냈던 사람인데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일부 미국과 한국 관리에게 김 위원장이 정확히 어떤 말로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약속했느냐고 물었는데 긍정적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금도 관련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반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부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전망,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11일 회담은 두 정상의 일곱 번째 만남입니다. 전화 통화만 이미 20차례, 20여 차례 기록한 두 정상 간 신뢰 관계, 미국과 북한이 톱다운 방식 협상을 이어가는 배경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한국의 정상, 집권 2년여 만에 일곱 번째 만나는 것, 이것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집권 2년이 채 안 된 시점인데요. 역대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집권 2년 새 7차례 미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통화도 20차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전화통화를 한 외국 정상 중 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 예. 자, 두 정상이 이렇게 자주 만나고요. 전화통화도 많이 하게 된 배경, 이유가 있죠?
예, 북한입니다. 미국 정부가 외교정책에서 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다루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껏 도발의 수위를 높이던 북한이 급기야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드러나자 북핵 문제 해결을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서 이 과거 미국의 정부와 다른 점은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예, 바로 이 점이 미한 두 나라 정상 간 소통이 과거 어느 때보다 잦아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네.
정상 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서 전례 없는 상황을 가져온 겁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접근 방식이 한반도 주변국 이 정상들 간의 어떤 활발한 만남도 촉발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일곱 번째 만나는 것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
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차례, 그리고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각각 네 차례 만났습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가져온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혈맹인 중국의 시 주석을 집권 7년 만에 처음 만났고요. 이후 1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네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시 미한 정상회담으로 가보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좀 특징이라고 꼽을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두 정상이 처음 만난 건 2017년 6월이었습니다.
네.
그해 세 차례 미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이어서 대북 제재에 관한 공조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고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8년 초부터 미한 정상의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됐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수석 협상가 역할을 당부할 정도로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북한에 경도돼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개의치 않고 문 대통령의 역할을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의 이런 독특한 신뢰관계가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의 삼각 외교를 유지하는 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11일 열리는 이 미한 정상회담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예,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네.
문 대통령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중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 타결식 빅딜 요구와 김정은 위원장의 제재 완화를 포함한 단계적 비핵화 주장을 절충한 겁니다.
네. 하지만 최근 상황을 쭉 짚어보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 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원칙론을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정상 간 만남은 여타 고위 관리들의 회동과는 구별됩니다.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두 장성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인국한 기자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 진화 작업을 지원한 것은 미한동맹이 군사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인 협력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직 미군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여러 전쟁과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습득한 미군의 역량이 한국인들의 안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최근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산불 진화 작업을 돕기 위해 군용기 4대와 병력 21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한국국무총리는 8일 트위터에 주한미군이 보낸 헬기 4대가 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번 진화에 투입된 장비는 UHM-60 블랙호크 헬기 3대와 대형 CH-47 치누크 헬기 한 대로 모두 미군 제2전투항공요단 소속입니다. 대당 가격이 3,800만 달러에 달하는 치누크 헬기는 무장병력 30여 명 혹은 험비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는 대규모 헬기입니다. 또 블랙호크 헬기는 물 600갤런에서 1000갤런, 2700리터에서 4500리터의 물을 한 번에 퍼올려 산불 지역에 떨어뜨리도록 특별 고안된 밤비 버킷을 이용해 진화 작업을 도왔습니다. 이번 진화 작업을 도운 헬기 조종사 존타 데니얼스 선임 준위는 제2보병사단 홍보팀을 통해 동맹의 국가 재난 사태를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with the Iraq-US alliance is something that we always try to strengthen and improve on. It just this time during national crisis, we were able to come here.
한미 동맹은 항상 강화하고 개선되고 있으며 기존의 한국군과 실시해왔던 훈련 때문에 이번 진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설명입니다. 최드 캐럴 주한미군 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산불과 같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훈련 경험과 자원이 동맹 파트너를 위해 쓰인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미군 관리들은 이런 미군의 지원은 미한 동맹의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제임스 더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Well, I think it further shows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and the importance of the military alliance and the
이번 산불 진화 작업 지원은 한반도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늘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미국의 공약과 동맹의 강함,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실시하는 고도의 훈련과 여러 전쟁 참전 경험이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령 지난 2017년 총상을 당한 채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에 대한 미군의 빠른 응급치료와 이송 역시 고도의 훈련과 경험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When the North Korean soldier did defect and was, you know, severely wounded, yes, our medical personnel have a very high level of training.
실제로 북한군 병사를 당시 헬기에서 응급치료한 고폴싱 부사관과 네이단검 준위는 VOA에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1년 총기 난사 피해로 중상을 입은 가브리엘 기포드 전 하원의원을 응급치료한 의사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막 복귀한 미 해군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의사였다며 이런 미군의 역량이 동맹국 민간인 보호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량을 동맹인 한국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바로 동맹의 힘이라면서 자신도 지난 1996년 북한군의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 한국군의 진압 작전을 지원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When I was in 1996, when the Sango submarine infiltrated on the East Coast and the 26 North Koreans, of course, U.S.
미국 특수부대가 레이더와 헬기로 북한군 요원들의 동선을 파악해 한국군이 이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군사 협력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관계 구축을 강화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No, there is a good neighbor program over there that was brought in over there that we continued while during my time over there.
좋은 이웃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군이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주민들과 유대 관계를 강화해 왔고 미군도 집 같은 따뜻한 정을 이런 교류를 통해 느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해 출간한 2018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미군이 수천 종류의 지역사회 관계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우이웃을 위한 연탄 배달, 거리 청소, 식목 행사, 현지 학교와 보육원 학생들에게 수천 시간의 영어 강습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명절 만찬을 나누는 등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주한미군 시절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보육원을 지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국력이 증강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동맹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과거 미군 장갑차 사고로 두 여중생이 압사당하는 등 유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 등 긴장과 갈등도 있었지만 이런 좋은 이웃 프로그램과 학술, 체육, 문화 교류 등을 통해 같이 갑시다란 구호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채드 주한미군 사령부 대변인이 지난 5일 성명에서 산불 피해 속에 한국 국민들의 안전이 주한미군의 제일 큰 관심 사항이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동맹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뉴스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 단체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 목록을 한국 정부와 주한 외교 공간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서 세 번째 보편적 정례 검토 UPR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 단체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을 한 달 앞둔 9일 각국이 북한에 제기하기를 원하는 권고사항 목록을 작성해 한국 정부와 주한 외교 공간에 전달했습니다. UPR 보편적 정례 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로 북한은 오는 5월 9일에 세 번째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 작성에는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열린북한,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한동대 국제법센터 등이 참여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연구원은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UPR을 앞두고 인권단체들이 함께 권고사항 목록을 작성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뭐 이렇게 개별 NGO들이 했던 거는 있는데 이제 이런 주간 NGO들끼리 같이 한 적은 처음이라서 그런 게 좀 의미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신 연구원은 시민단체들이 북한에 어떤 권고를 하면 좋을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서울 주재 외교 공관들에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받아들여 북한에 대한 UPR 때 문제 제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이를 실행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간사는 각 단체들이 북한의 다양한 인권 문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작업에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금 NGO마다도 그 북한의 모든 인권이 다 할 수 없고 자기네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언급해야 되는지 그런 게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NGO들에 맞춰서 어떤 NGO는 어떤 부분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NGO는 어떤 부분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함께 이제 전략적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김 간사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UPR 준비가 잘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인권단체들은 이번에 아동과 여성의 권리, 납북자 문제와 국제 인도적 지원 등 9개 분야로 나눠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신희석 연구원은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억류 한국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뭐 캐나다라든가 저 미국인 억류자들은 작년까지 다 석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한국인 같은 경우는 14년 이후에도 이렇게 그 억류된 뭐 선교사 세 분하고 탈북자 세 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조선족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억류된 거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억류되면 좋겠습니다.
신 연구원은 2017년 8월에 석방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와 2018년 3월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사례를 감안해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3명과 탈북민 출신 한국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3명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장만석 선교사 등 7명을 인도적 현지에서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와 매체들이 상대를 비난할 때 사용하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중단해야 하고 사형 제도와 관련해 공개 처형의 유예와 함께 사형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소희 간사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번에 북한 여성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 권고사항들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여성의 인권의 그런 변화라든지 흐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권고안을 냈고요.
김 간사는 특히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막는 분위기와 수감시설 내 열악한 여성 인권 문제를 다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 여성의 인권을 위한 시민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맹과 관련해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를 지원하고 있는 권영민 북한이탈주민 글로벌 교육센터 간사는 이번 북한 UPR을 통해 북한에 직접 칼기 납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 칼기 납치 피해 관해서 그 직접적으로 북한 대표부 측에 촉구를 하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 간사는 유엔 회원국들이 칼기 납치가 북한이 자행한 반인도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면 북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생사 확인과 송환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가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합니다. 또 미국 정부가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유럽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네.
미 남부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멕시코로 보내는 조처에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법원은 이 조처가 위험에 처한 망명 신청자들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예, 이란 혁명 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공표한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안에 지정 절차가 공식 발효되는 것으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기자들에게 설명했는데요. 뭐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란은 테러 테러 지원 국가일 뿐 아니라 혁명 수비대를 도구로 테러를 확산, 재정 지원하고 적극 참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특히 혁명 수비대는 이란이 펼치는 세계적 테러 활동의 최우선 수단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란 정부가 중동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혁명 수비대를 통해서 직접 세계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테러를 벌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어떤 조직인가요?
이란의 정규군 핵심 조직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군대나 정부 기구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는데요.
네.
앞서 미 재무부 등이 이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조직이나 관계자들을 제재한 적은 있었지만 이 혁명 수비대 자체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무부 주도 아래 이 전례 없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이란 정규군을 상대로 이 전례 없는 절차를 밟은 이유도 다시 한번 보죠.
예, 이란을 정상 국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뉴욕 타임즈가 풀이했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전면 복원했는데요. 이란의 핵 능력이 여전하고 테러 지원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지적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 제재 철회만을 꾸준히 요구했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핵 합의 탈퇴 1주년을 앞두고 이란의 압박을 높이는 절차를 이번에 단행한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해설했습니다.
네. 이란 쪽에서 보면은 뭐 강한 방발은 뭐 당연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미국이 큰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이 9일 국영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요. 미국이야말로 세계 테러리즘을 이끄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압력을 가하면 최신 원심 불리기 IR-8을 대량 생산하겠다면서 핵미사일 개발도 경고했습니다.
네.
이란은 또 미 중부 사령부와 관련 단체들을 테러 조직 명단에 올렸는데요. 미군이 테러 분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양민도 학살했기 때문에 테러 조직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미군을 IS나 알카에다 같은 급진 무장 단체들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조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 수많은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다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테러 조직 지정을 자신이 요청했고 미국 정부가 승낙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네네.
이스라엘에서는 9일 총선을 실시하는데요. 대이란 압박 강화를 내세운 네타냐후 정권 득표에 이번 조치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미국과 현지 언론이 해설했습니다.
네. 자,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는 이란 혁명수비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금융거래와 인적, 물적 외부 교류를 미국 정부가 전면 봉쇄합니다.
네네.
이번 조치로 이란이 세계에서 고립될 것이다 라고 국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네. 군대를 봉쇄한다고 나라 전체가 고립이 될까요?
예, 이 혁명 수비대는요 사실상 군대 이상의 조직입니다. 이 시아파 성직자 중심의 이슬람 통치 체제를 보호하는 게 이 근본적인 운영 목적인데요.
네.
이를 통해서 이란의 정치와 경제 전반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주요 외화벌이 경로인 석유 수출에도 관여하고요. 금융 운송 사업에도 발을 담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1979년 혁명 이후에 이란은 이슬람 이념과 군사조직 이 두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네.
그 두 축이 만나는 교차점이 바로 혁명 수비대라고 미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유럽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네네.
미국 무역대표부가 8일 성명을 통해서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산 제품 수백 개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품목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예비 품목을 보면은요, 유럽 연합에서 생산되는 여객용 헬리콥터와 여객용 화물용 대형 항공기, 네. 또 항공기 부품은 물론이고 치즈와 와인, 해산물, 농산물, 의류, 공산품, 뭐 원자재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데요. 네네. 총 110억 달러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9일 트위터에 WTO가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조금이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했다면서 이제 110억 달러 규모의 유럽연합 제품에 관세를 매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은 여러 해 동안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얻어 왔다면서 이제 곧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110억 달러 규모를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뭐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에어버스의 불법 보조금 혜택으로 연간 11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요.
네네.
예, 부당한 무역 행위를 한 나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관세를 매기는 등 이 보복을 할 수 있게 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 에어버스사의 보조금 문제로 꽤 오랫동안 공방을 벌여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 정부가 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부당 보조금 문제를 제소했는데요.
네.
이후 양측이 오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WTO와의 이 에어버스의 보조금 문제를 항의한 지 한 15년 만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의 이번 조처가 WTO의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요?
예, 이 WTO는 유럽연합이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의 보조금 18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판정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날 성명에서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조금 지급이 미국의 역효과 를 초래했다는 WTO의 발표를 근거 삼아서 이유를 대상으로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관세를 매기게 되는 건가요?
WTO가 미국의 최종 피해액을 확정하는 즉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최종 피해액은 확정은 올 여름에 나올 예정인데요.
네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럽연합과 WTO 규정에 위배되는 민간 항공사에 대한 모든 보조금 중단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미국의 추가 관세도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유럽연합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이 9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상당히 과장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독자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연합 역시 미국 보잉사가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지난 1989년부터 2006년까지 190억 달러 규모의 부당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되는데요.
예, 미국은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도 매겼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미국산 버번 위스키와 청바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로 맞섰습니다.
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다시 유럽산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반면 유럽은 미국산 자동차들의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8일 아주 주목되는 소식이 나왔네요.
네.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지법에서 나온 명령인데요. 이 법원 리처드 시보그 판사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조처는 연방정부가 2심 법원에 해당 사안을 문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네.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한 사람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는 이유가 뭔가요? 망명 신청을 거절한 건가요?
그건 아닌데요. 원래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민법정 출두 일자를 받고 풀려납니다.
네네.
미국 안에 있다가 지정된 기일에 이민법정에 나와서 정식으로 심사를 받는 건데요.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들을 미국 안에서 풀어주지 않고 멕시코로 보내는 조처를 시행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추방이 아니라 멕시코 지역에서 관련 절차를 기다리라 이런 얘기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 조처를 영어 약자로 MPP라고 하는데요. 국토안보부가 먼저 올해 1월에 캘리포니아주 샌유드시로 국경사무소에서 이걸 시행하다가 최근에 다른 모든 국경사무소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망명 신청자들을 풀어주는 조치에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었는데 약간 말씀하신 MPP,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르는 그런 조처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이 MPP가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은 누가 제기한 겁니까?
예, 망명 신청자 11명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함께 이 조처가 부당하니까 이걸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네네.
소송을 낸 원고 측은 이 MPP가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국제법과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망명 심사 적체가 심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또 장기간 멕시코 쪽에서 기다리게 하는 게 위험하다고 원고 측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 있든지 수용소 바깥에 있든 미국 안에서 기다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연방지법이 이제 소송을 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해당 명령에 관해서 좀 자세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예, 15구 판사는 현행 미국 법은 지난 2018년 12월 커스텐 닐슨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이 발동한 MPP를 국토안보부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MPP가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가 다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판결에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해당 망명 신청자들을 미국 안에서 풀어주든지 아니면 계속 수용소 안에 둬야 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한때 비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12도. 신의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7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에는 1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7도, 낮 최고 12도. 개성 아침 최저 5도, 낮에는 11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부분 지역이 하루 종일 흐리고 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북부 산지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5도, 낮 최고 12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7도. 원산 아침에는 5도, 낮 기온은 9도. 청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1에서 2m, 서해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4월 9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3일로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독자 제재의 재연장 조치도 안보리 결의와 이행을 담보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한 국적 선박 또 북한에 기항한 전력 있는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독자 제재를 거듭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일본 정부는 11년 동안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추진했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에 대한 부당 보조금 지급에 대응해 유럽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에서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미국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세계무역기구의 판단에 따라 미국은 EU 제품 110억 달러어치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WTO가 미국의 최종 피해액을 확정하는 즉시 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미국은 이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약 11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지만 EU 측은 피해액 산정이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 피해액은 이번 여름에 확정될 예정이며 미국은 이후 구체적인 관세 규모와 대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무역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자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혁명수비대는 이란 국민과 이슬람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했다며 이들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는 미국이 혁명수비대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고위관리도 이날 미국은 이란의 한계선 가운데 하나를 넘었다며 미국의 전략적 정치적 실수에 단호하고 명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국제 테러리스트 활동을 지휘하고 실행하는 이란 정부의 주요 수단이라며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30년 독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 경찰과 충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사협회 등 수단 시민단체는 오늘 폭력 사태로 적어도 두 명이 추가로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가 군과 정보당국 청사 주변 도로를 사흘째 점거 중인 가운데 경찰은 최루탄과 실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수단 내무부는 어제 시위대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시민 7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으며 50여 명의 경찰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시위대는 군 본부에도 몰려가 반정부 시위에 군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프간에서 탈레반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미국인 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은 어제 아프간 바그람 미 공군기지 인근에서 이동 중인 미군 트럭 행렬이 자살폭탄 차량에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미군 3명과 미국인 지원 인력 등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아프간에서 숨진 미군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오선 여부를 결정지을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밤 10시에 끝나며 공식 개표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집권 여당인 리쿠르당이 승리할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5선을 확정지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선거에서 중도 성향 후보인 베니 간츠 전 참모총장과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